비유입니다. 감추인 보물과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사실 세 가지 비유라고 아마 제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물고기 그리고 그물에 대한 비유는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나타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비유를 감추인 보물과 값진 진주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고증과 연구를 바탕으로 제가 이 이야기에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는 밭을 소유한 사람은 아니고 남의 밭을 이렇게 남의 밭에서 밭을 일구고 또 식물을 심어서 소출을 얻으면 어느 정도 갖고 또 밭주인에게 돌려주는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날도 의뢰를 받고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식물을 심기 위해서. 그런데 돌을 고르고 밭을 일구고 있었는데 뭐가 턱 하고 걸리는 거예요. 큰 돌이 걸렸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파보니까 돌이 아니라 항아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문을 열어보니까 어멈, 보석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돈이 가득 차 있는 보물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리는지 정말 그걸 보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만약에 파서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밭 주인과 시비가 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고 또 전쟁이 많았고 소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밭에 묻어두는 게 일상 다반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뭐 보물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염태식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도 뭐 뉴스 보니까 밭을 팠더니 뭐 몇십억이 나왔다. 아무도 안 찾아가더라. 그렇죠? 그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람이 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파서 가져가면 밭 주인하고 시비가 걸릴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가슴을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위를 둘러본 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입구를 막고 흙을 잘 덮어서 없었던 것처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냥 뭐 빤세서부터 농기구까지 다 파는 거였어요. 싹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이제 땅을 사야지. 그 밭을 살려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밭 주인에게 땅을 팔라고 내가 시세만큼 쳐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밭 주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노 합니다. 시세만큼 쳐주겠다는 대로. 그러나 이 농부가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 못하죠. 거기 보물이 묻혀져 있는데. 그래서 전 재산을 다 걸고 묻고 더블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주고 정말 그때서야 밭 주인이 그에게 그 농부에게 매매각서를 내밉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그 땅 문서를 가지고 가는 그 농부를 보면서 밭 주인이 비웃습니다. 저거 시세도 모르고 저 땅을 저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는 저 사람은 바보다, 멍청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보가 누구입니까? 진짜 멍청이 누구예요? 그 밭 주인이죠. 거기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모르는 그 밭 주인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멍청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은 진주 장사를 하는 상인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주의 전문가예요. 딱 보기만 해도 이 진주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상품성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미 정말 귀한 진주들을 많이 사서 팔기도 하고 소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 그 누구도 만나보지 못한 진주를 한번 만나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값비싼 진주가 있다는 곳에는 어디든 찾아갔습니다. 인도양, 페르시아만 그냥 가릴 것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 진주를 확인하고 정말로 값비싼가 눈으로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토록 찾고 기다렸던 정말 세상에서 하나뿐인 너무나 큰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진주를 드디어 발견하게 됐어요. 쿵쾅거리는 심장을 나대지 마라고 진정시킨 다음에 값어치를 물어봅니다. 얼마면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제시한 금액이 자기가 가진 모든 배까지 다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제시한 것 이상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 팔아버렸어요. 서둘러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돈을 마련해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는 값을 다 치르고 그 진주 하나를 드디어 손에 넣었습니다. 진주 귀한 건 알죠.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 진주 하나 살려고 그 모든 재산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서 그걸 사냐? 다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다 멍청한 사람. 미쳤어. 진주에 미치니까 저렇게 미치네. 라고 사람들이 다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상인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주의 값어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사도 하나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혀 아깝지 않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비유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을 살펴보면 앞에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는 그 보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거기 묻혀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파서 찾다가 찾았습니까? Intentionally 찾았습니까? 아니면 Accidentally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죠? 우연히 찾은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거기 보물이 묻혀있는지도 모르는데 파다가 우연히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반면에 진주를 찾은 상인은 우연입니까? 아니죠. 찾고 또 찾다가 마침내 그 찾았던 세상에서 하나뿐인 너무나 귀한 진주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아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우연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문안했던 아기 예수님을 처음 보았던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배에서 그물을 깁던 예상하지 못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저 같으면 안 고쳐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나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것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불평 많고 불만이 많고 정말 예수님을 몰라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생각이 납니다. 평생 나쁜 짓만 했어요.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기대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 오늘 천국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찾고 찾다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그랬어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모두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진리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건 아닌데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내가 종교 지도자로 살아도 진짜가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저분은 그분이 아닐까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체면을 다 무릅쓰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기다립니다. 혈우병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병이 있는데 군중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어요. 걸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손으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앞에서 우연히 주님을 만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왜요? 내가 만난다고 계획하고 노력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만날 기약이 없었던 그들을 찾아 헤맸던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축복입니다. 정말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남편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인생의 덧없음을 보았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까? 그 또한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셨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어떤 것이 열등한 것이나 어떤 것이 열등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만난 사람들이 우연히 만난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던 그 방법으로 나에게 커스터마이즈드 돼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저에게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 정말 사업에 실패하고 죽으려다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에 팍 엎드렸는데 그때 이사야 말씀이 들려오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구두를 가를 정도로 전도 다니고 그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에게 정말 올바른 그리고 그분이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고 저는 또 저에 맞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이고 오늘도 만나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경험들이 없다고 내가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주님을 만났던 모습이 획일적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연예인 아니에요. 니들 사랑해 이러고 딱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 다른 거예요. 각 사람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방법은 모두 다 다른 것입니다. 우연히 만났던, 아니면 정말 주님을 열망해서 만났던, 인생의 마지막 끝 정말 죽으려다가 주님을 만났던 저처럼 목사 아들로 자라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났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의 공통점에서 나타납니다. 이 두 비유에 농부와 상인의 그 모습을 볼 때 이 두 비유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공통점. 그들이 바로 사람들은 몰랐던 그 보물의, 그 진주의 가치를 그들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몰랐어도, 그래서 그 헛짓한다, 어떻게, 야, 그거를, 그거 다 주고 살 수가, 어떻게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살 수 있어? 라고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만, 그들은 willingly, 너무나 아깝지 않고 오히려 이름이 아니라 어둠이었던 이유는 바로 그 보물의 가치, 그 진주의 가치를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 안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결국 그 보물을, 그 진주를 자신의 손에 넣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십자가 죽음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로는 다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가치를 안 것처럼 내 인생을 다 팔아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내 마음속에 모셔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가치를 알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그 보물이 주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소중함이 있습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고요? 정말 이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틀려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그러한 가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하찮은 가치, 그래서 돈 벌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다른 생각들로 다 마음이 가득 차 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이 소중하고 예배가 소중하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의 마음에, 우리 밭의 비유에서도 보았듯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꿀 말씀을 전하신다는 사실을, 그 가치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 가족의 가족 환영회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서로를 아는 시간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20년 후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초능력이 하나 생긴다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20년 후로 가면 애플 주식을 사겠습니다. 초능력을 가지면 20년 후로 돌아가서 애플 주식을 사겠습니다. 그냥 기승전결 애플 주식이야. 왜 그래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20년 전에는 1불도 안 하는 것이 지금은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걸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우리 인생을 다 드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후로 돌아가도 내가 그분을 일찍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쫓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을 드리는 것을 향하여 미쳤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적당히 해야지. 뭐든지 미치면 안 돼. 적당히 해야지. 그러면서 뭐 자기 자식들한테는 공부하는데도 미쳐서 해야 된다. 사랑하는 것도 미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미치면 안 돼. 적당히 예수 믿어야 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적당히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스스로 예수님의 가치가 그것뿐이 안 된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소중한 가치라면 우리의 인생은 그분께 다 드려서, 다른 말로 하면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일입니다. 수지 맞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라 얻음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내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뭐 말로는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큰 가치라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든지, 최소한 내 인생을 다 팔아치울 만큼 주님의 십자가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윈도우 샤퍼, 그냥 보고 내가 그것을 사고 그분을 소유할 때 경험해야 할, 손해봐야 할 그것이 싫어서 창문 너머로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밖에는 되지 않아요. 대리만족은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 보고 좋아하는 거, 그분이 인생을 바꾼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은 할 수 있어도 그분을 소유하지 못하는, 정작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청중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뭐예요? 당시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Wide open, 다 열려있지. 자기는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자기 인생을 다 팔아서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거듭났고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적당히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물고기의 비유, 그물의 비유, 당시 어부들이 제자들도 너무 잘 알았지만 다 고기를 모으고 그리고 나쁜 건 다 버리고 좋은 것만 모으는 너무나 명확한 비유를 드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날에 인생이 끝나는 날에 심판의 날에 그렇게 의인들 속에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윈도우 쇼핑했던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골라내시고 불모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경고하십니다. 인생을 드리지 않았던 그들 주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면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지 않았던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소유하지는 않으면서 정말 모든 인생으로 모든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지는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드려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살아도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뻑하면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도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여전히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무엇을 드리셨으며 무엇을 팔아치우셨으며 또한 무엇을 팔아치우고 있습니까? 뭘 드리고 있어요? 대답할 수 없다면 그분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신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좋은 물고기는 뭐고 의인들 속에 그렇게 다 드려진 사람들 속에 숨어서 자기도 그런 사람인 양 했던 사람들을 속가내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우리 몇 번 고백하는 거지만 성경에도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인생이 변했어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짜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찾고 찾았던 것을 만나고 보았으니까 오늘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모두 다 드려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예수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면 이제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인 되심이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계획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다리세요. 사랑은 force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며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정말 목숨을 다 버리고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그 주님을 소유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